제 2장 십자가의 영원성 기독도보 제 3기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한면에서는 너무나 슬프지만 또 한면에서는 기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단지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완전한 구속의 일과 이 구속의 일이 성취한 완전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나는 주님을 갓 영접하고 나서 종종 구약시대에는 주 예수님께서 아직 죽지 않으셨는데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궁금했었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에게 너무나 난해한 것이었습니다. 근래에 나는 십자가의 신선한 능력이 믿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그다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주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오래전, 1900년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은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영원성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사상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땅히 십자가의 영원성에 대한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가 여전히 새롭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십자가로 인해 큰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님의 죽음과 옛언약과 새언약 사이의 관계. 우리는 먼저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옛언약과 새언약 사이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옛언약의 때에도 사람이 죄를 범하면 오늘날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구주가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그는 자기의 죄의 형벌을 스스로 담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유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 대체하는 방법을 세우셨습니다.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 많은 희생제물을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공의롭게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속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속죄는 사람의 죄들을 동물의 피로 단지 가린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한 번 자신을 드리심으로 영원한 구속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로 없애지 못한 죄들이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하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에서 위대한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옛언약과 새언약의 시대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죽음 이전은 구약시대이고 그분의 죽음 이후는 신약시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성경 구절이 이 요점을 다룹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은 주 예수님의 죽음이 새언약 그리고 옛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은 그분께서 어떻게 중보자가 되셨는지 보여주며 16절과 17절은 그분께서 어떻게 유언을 남기신 분이 되셨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옛언약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들의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 동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들의 죄들은 단지 가려질 뿐이었고 여전히 재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들을 분명 용서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희생제물들의 피를 통하여 미리 그분의 아들의 피와 그 효능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옛언약 안의 죄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옛언약 아래의 죄는 다 제거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죽음과 옛언약의 관계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언약에는 다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옛언약에도 그 요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요구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옛 언약 안의 사람들을 대신해 죽으시고 그들을 죄들에서 구속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옛 언약의 모든 요구들을 이루셨고 옛 언약을 종결하셨고 새 언약의 시작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옛 언약 안에서 범한 죄들에서 구속하셨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은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들을 구속하신 것에 근거합니다. 본래 사람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죄 때문에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사람은 구속되었으며 부름받은 자들은 영원한 기업을 얻을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면에서 그분은 옛 언약의 죄들을 끝내셨고 또 다른 면에서 새 언약의 축복을 가져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이 유언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언이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언약의 법이 있고 그 법을 범한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언약의 유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자신이 죽을 때 그의 소유를 그의 상속자에게 주겠다고 정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유언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이 시대와 다음 시대의 모든 축복은 다 그분께 속한 것입니다. 그분은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들을 기꺼이 담당하기 원하셨고 지금은 또한 새 언약 안에 약속된 모든 것을 전해주기 원하십니다. 사람들을 죄들에서 구속하기 위해 그분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유언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언을 하였을지라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유언이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가 죽어야 상속자가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의 심오한 관계를 보게 됩니다. 요약하면 그분의 죽음이 없다면 옛 언약도 새 언약도 없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없다면 옛 언약도 완전하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옛 언약의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없다면 새 언약이 있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새 언약의 축복이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첫 번째 언약을 종결하셨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참으로 새 언약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세운 것입니다. 옛 언약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할 수 없다면 옛 언약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의해서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오직 사람만이 죄의 구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 비록 순전하고 조금도 흠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을 죄들에서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왜 동물의 피가 사람을 구속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여기에는 매우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의 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희생제물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첫 번째 언약의 때에는 아직 죽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모든 희생제물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희생제물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동물들의 피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보셨고 많은 황소와 염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셨고 많은 희생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신하는 죽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죽음의 공로를 받으시는 것처럼 그 제물들을 받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죄들에서 구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황소와 염소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희생물에 근거하여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 있었습니다. 매번 희생제물이 죽을 때마다 그것은 장래 하나님의 아들이 골고다에서 속죄제로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실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사람을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장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구원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 모든 희생물은 그들을 장래 오실 구원자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때 주 예수님은 아직 태어나시지 않았지만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대속하는 구원자를 미리 보았고 그분을 신뢰하였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다만 믿기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우리는 새 언약 시대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는 이미 죽으셨고 구원은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곧 믿음으로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우리 육신의 눈은 이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하나님을 속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짧은 수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몇십 년도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는 수천 년도 긴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이 우리를 제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우 오래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믿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한번 들이심으로 구속의 일을 성취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수천 년 이전의 사람들과 수천 년 이후의 사람들을 다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사람들을 구속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불행히 이 세상이 몇만 년 동안 계속 남아있게 될지라도 그분의 구속은 여전히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대신하여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다만 주님의 죽음의 공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영원한 실제 안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장래의 구주를 앙망하여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과거의 구주를 앙망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과거라는 말은 이 일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앞을 보았고 우리는 뒤를 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래의 구주를 영접했는데 우리가 어찌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구주를 영접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읽을 때 이 구절들에 나온 새 영혼을 연결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구속을 이루기 위해 영원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을 믿으면 이 구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가치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구속을 영원한 것으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죄인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하며 그분의 아들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영원성.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합니다. 한이라는 단어는 죄를 위한 주님의 희생이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오직 한 번 사람들을 죄들에서 구속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들을 위한 희생제물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죄들을 위한 영원한 희생제물입니다. 이것은 죄들을 위한 이 희생제물의 효능이 영원할 뿐 아니라 제물 자체도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실 뿐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십자가의 영원성을 깨닫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1900여 년 전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신선합니다. 계시록 13장 8절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이 구절은 어린 양이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하셨다고 해야 더욱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창세 이후로 오늘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께서 보시기에 십자가는 단지 모년 모월 모일 모시의 사건이 아니라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해온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장래 구속의 대가를 미리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분의 보혈로 사람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분은 기나긴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그분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한 번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오랫동안 담당해 오셨던 질고를 표명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은혜인지요? 우리가 이 심오한 뜻을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떠나시기 전부터 심지어 영광 안에 계실 때에도 십자가의 고난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수천 년 동안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창조하실 때 이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는 영원 가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장래 창조할 사람이 타락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말해서 그분의 마음이 매우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처럼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한 번 나타나셨지만 그분은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이미 수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슬퍼하고 아파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분의 마음을 슬프게 하며 거듭거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놀라며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어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보기에 구약의 사람들은 장래의 십자가를 믿고 신약의 사람들은 과거의 십자가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십자가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신약의 십자가가 현재의 것일 뿐 아니라 구약의 십자가도 현재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영원한 새로움. 구약의 사람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만 현재의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1900여 년 전으로 돌려보내고 십자가를 낡고 오래되고 묵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비록 세상의 역사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골고다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일지라도 믿는 이들의 영적 체험에 있어서 십자가는 여전히 새로운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래되고 묵은 것이 아닙니다. 몇 구절의 성경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합니다. 19절의 성소는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지성소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이 두 구절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만 합니다. 구약 시대에서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째 부분은 성소라고 부르고 둘째 부분은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이 두 부분은 하나의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반드시 휘장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자기와 백성을 위해 희생제물을 드리고 속죄를 이룬 후에 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전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그분과 교통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휘장을 통과해야 합니다. 휘장은 주 예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성전 안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갈라졌습니다. 휘장이 갈라지지 않으면 사람은 그것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죽고 그분의 몸이 부서지지 않았다면 사람은 그분을 통과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휘장 가운데 열린 길이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분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길이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새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 제물이나 희생물로서 새롭게 드려진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영원히 새로움을 봅니다. 대제사장은 작년의 제물이나 희생물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새로운 제물과 새로운 희생물의 피를 가져야만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의 몸을 거쳐서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새롭게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희생물은 영원히 새롭습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간이 흘러도 낡아지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선함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처럼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새롭고 신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새로 드린 희생제물의 신선한 피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구속하는 주님의 죽음을 영원히 새로운 것으로 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멸절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앞에서 십자가는 영원히 새롭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을 새롭게 성취하신 일로 여기십니다. 이 길은 또한 산 길입니다. 이 단어는 또한 영원히 산 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새롭게 드려진 길이며 또한 영원히 산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그분의 부활이 참으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신 그분의 죽음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은 바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지나간 시대의 사건이 아니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새롭고 신선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신선하신 구속하시는 구원자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죄들을 용서받고 축복을 얻어야 합니다. 계시록 5장은 요한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그림입니다. 요한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았을 때는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분과 같았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는 갓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또는 새로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도래할 때 하늘에 계신 주님은 여전히 새로이 죽임을 당한 분이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히 신선합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만대를 거쳐도 항상 신선합니다. 그날 하늘에서 십자가가 여전히 신선하다면 오늘 그것이 어찌 낡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장래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십자가의 영광 또한 결코 시들지 않았고 또 시들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이 하늘로 승천할 때 그들은 십자가의 구속이 여전히 전과 같이 신선하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두 번 어린 양이라고 불리셨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세 번, 서신서에서 한 번 어린 양이라고 불리셨지만 계시록에서는 28번이나 어린 양이라고 불리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은 만대가 지나도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영혼의 책에서 그분의 아들을 어린 양이라고 칭하셨으며 또한 이 어린 양은 갓 죽임당한 것 같고 상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영원한 상처는 영원한 구원을 보장합니다.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기념이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잊으실 수 없습니다. 천사들은 영원히 이것을 잊을 수 없고 승천한 구원받은 사람들 역시 십자가의 구속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영원한 구원을 영접할 것입니까? 무릇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요동하지 않는 유일한 장소인 십자가로 와야 합니다. 십자가를 기념함. 하나님 자신은 그분의 아들의 십자가의 영원한 가치를 아시고 그분의 아들의 십자가가 영원히 새롭다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구속받은 사람들을 얻으시고 그들 또한 이 사실을 알기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영원한 새로움을 깨달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승리와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진실로 십자가의 신선함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놀라운 계시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격려를 얻는지요.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낡지 않았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의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통을 가질 것입니다. 성도들이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것은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과 생각 속에서 그분의 십자가가 항상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해줍니다. 때마다 라는 말은 자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찬을 세우신 연고는 그분의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항상 기념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십자가를 지나간 일로 여길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명하여 주의 상에서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적인 일들과 부요함과 시험이 들어와 부지불식 간에 우리에게서 십자가의 신선함을 빼앗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만찬을 먹으며 그분을 기념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신선했습니까? 그러나 한동안의 시일이 지나면서 십자가는 아주 모호하게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십자가의 승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보았던 십자가는 얼마나 신선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아주 일반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신선함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주 십자가를 기억하도록 주님의 죽음을 항상 우리 앞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미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동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늘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의 십자가를 이미 지나간 역사 속의 일로 돌릴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십자가에 대한 서신입니다. 십자가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밝히 보였을 때 그들은 얼마나 자유로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행하여 성령을 받고자 하고 육체를 의지하여 온전하게 되고자 하였을 때 그들은 이러한 십자가의 신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믿는 이의 영적 생명은 그가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십자가를 진부한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그가 능력의 근원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십자가와 영성. 십자가의 신선함을 알면 과연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신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을 쉽게 감동시킵니다. 오래전에 일어난 일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만일 주님의 십자가가 매일 우리 앞에 밝히 보인다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겠습니까? 이전에 아리마대 요셉은 다만 은밀히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도 단지 밤에만 예수님을 보러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난 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겠다고 담대히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겁이 많은 사람을 가장 용감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어떻게 고초를 당하시고 사람들의 모욕을 당하시는 것을 볼 때 십자가의 사랑은 그들을 감동시키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항상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감동받을 것이며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머리의 가시 면류관과 수족의 상처와 피와 함께 흐르는 사랑과 그분의 고통과 괴로움을 항상 본다면 어찌 우리의 마음이 깊이 감동을 받지 않겠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여 그분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원한 새로움에 대한 이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항상 새롭다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또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이상을 새롭게 본다면 그분과 함께 죽는 믿음의 체험을 매일 새롭게 가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죄가 부활하는 체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매일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영원한 새로움과 변하지 않는 그 본성을 본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이 다만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때 부지불식간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 번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아들의 피는 여전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원문에서 깨끗하게 하다 라는 단어는 일종의 지속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영원한 효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구원을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잘못하여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아들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원한 새로움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영원한 구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거나 영원히 구원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한 주님의 죽음을 진정으로 한번 영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진정으로 한번 신뢰했다면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영원히 말할 것입니다.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어에 따르면 아침까지는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번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제단은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저녁은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은 이 시대를 예표하며 로마서 13장 12절의 밤과 같습니다. 공의의 태양이신 주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신 이후로 이 세상은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밤입니다. 번제는 밤부터 해 뜰 때까지 타오릅니다. 이 시대에서 주 예수님의 구속의 효능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안에서 여전히 원망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제단에 드려진 번제는 여전히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피가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면 십자가는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구원입니다. 장래 우리가 하늘의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는 여러 시대가 지나가더라도 낡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지 오래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영혼은 결코 단조롭고 따분한 생활이 아닙니다. 영혼은 장구한 세월일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영광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영광을 조금씩 조금씩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원한 새로움을 가르쳐 주소서. 하늘의 천사들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찬미했습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천사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했습니다. 그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늘 이 땅에 있는 성경의 주제이며 장래에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십자가는 얼마나 신선합니까? 십자가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낡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의 감동을 받기 원하며 일생 동안 그 안에 잠겨지기를 바랍니다. 오, 나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능력을 하루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 나는 날마다 십자가가 우리 안에 더 깊이 운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분의 아들의 십자가에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